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아마 속을 시커멓게 태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직장의 그런 불안감, 또는 사업이 힘들 때 어떤 큰일이 이러다가 더 큰일이 닥치는 게 아닌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다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게 예측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면은 대체가 되게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게 아이고 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도저히 앞으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그럴 때에는 이 두려움에 이 혼란까지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라는 데에 빠져요. 공황장애에 빠지면은 문을 닫고 이렇게 혼자 확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근데 이런 두려움의 이런 현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건강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로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덮치면 그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개인의 두려움이 이렇게 전염되면서 공동체에 퍼지고 하면은 그 단위가 교회든 사회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이게 일종의 집단적인 히스테리, 패닉 현상이 되는 거예요. 패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우리 요즘 쓰는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평온한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어떤 한 조직이든 큰 국가 단위도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게 되면 사태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오판을 하게 되고, 전쟁도 그래서 전쟁이 뭐 이렇게 서로 미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오해를 해서 일어난 경우가 역사적인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자극적인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돼요. 자극적인 정보. 예. 그래서 공포와 혼란이 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삶을 살면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지만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와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영에 빠져서 우리가 집단적인 공포의 패닉 현상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평강의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강을 또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가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실현시키면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허약한 인간인데. 예.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본문에 보면은 이 파도가 치고 이렇게 막 밤바다에서 이 정말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그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5천명이나 되는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빵이 남아서 떡이 남아서 다 먹었다는데, 그 흥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거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 위에서 북동쪽 위에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밤이 해가 지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배 타고 돌아가는데, 밤중에 일을 늦게 끝내고 이제 밤중에 제자들만 돌아가는데, 학자들은 그 시간이 대략 이게 배를 저어서 이렇게 한 5km에서 한 10km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새벽 한 3시경이라고 오밤중이죠. 오밤중.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래서 별이 반짝였을 텐데, 이 폭풍우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었다는 이야기는 구름이 낀 그런 그림도 많습니다. 밤에 밤바다에 깜깜하게 하늘이 구름이 끼면 칠흑같은 어두움, 그 옛날에 배에 무슨 전기시설이 있었겠어요? 캄캄한 데서 바람이 불면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려지죠. 캄캄한 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은 캄캄한 밤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은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체한 상황은 큰 바람과 흉흉한 파도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베드로 손에 아마 물집이 넣어서 터지도록 열심히 노를 지었을 거예요.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더 바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게 몰입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바쁨 속에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큰 바람과 파도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도 그들은 그 원인이 아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능력을 보이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없구나 그걸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생각해낸 자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까마득하게 아마 잊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사투를 벌이면서 제자들은 아마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이 더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극에 달하는 순간은 풍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리를 걸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 그걸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누군가 마음속에 강한 인상과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 그래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저분이 혹시 주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반갑게 희망을 우리는 살았다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 압도되면 우리의 영화는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면 우리는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옛날 속담에 아니 흔히 하는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근데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게 아니고 무지하면 천지분간을 못해서 용감한 척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뭔가 모를 때는 우리가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무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움츠러들어요. 예. 오해하게 되고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기 대표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 많이 보지만 중국의 우한이라는 그 도시에서 나왔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초비상 상태입니다. 많은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다 공식적으로 금지했어요. 미국도 지난 2weeks 동안에 중국을 거쳐온 모든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예외에 우리가 미국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을 금지했어요. 이거 초유의 일입니다, 이건. 그리고 여러분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미국의 3대 항공사,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항공사예요. 미국, 중국에 오가는 모든 항공을 다 캔슬했어요. 얼마나? 무려 템포러리 3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사람들이 각국의 정부가 자국민을 다 중국에서 탈출시키고 전 세계를 보내서 다 빼내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우한이라는 도시만 해도 1,100만 명이에요. 그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냥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 또 주변 도시도 마찬가지. 그 다 합치면 한 3천만 명이 되는 인구가 그냥 갇혀 있고. 더 많은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가는 데마다 냉대를 받아요. 오지 마세요. 미국에도 지금 바이러스 감염자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고 남부 텍사스 그리고 시카고 중부 그리고 어제는 매사추세츠 동북부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거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선과 애들 우리 중국에처럼 생겼으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한국인들이 싹 피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 종교적 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걸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돼가 패닉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 감염과 사망자보다 더 큰 피해를 사실 낳는 것은 독감이에요. 독감, 플루. 플루가 미국에서는 우리 연세 드시면 노약자들한테 매년 3~4만 명이 돌아가시고 올해 겨울만 해도 플루로 인해서 14만 명이 감기가 되고 입원을 뭐 몇만 명이 하고 이미 목숨을 잃은 분이 8천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 독감에 대해서는 그냥 이지 고잉 계속 관리하고 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아주 그런 그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느냐? 독감은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를 못 잡는다 하지만은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그 아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번지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직 그 실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면은 공포감이 극대화됩니다. 과잉 반응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에 더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평강의 왕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인생은 근본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덮치는 두려움의 사이클에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개인과 공동체는 이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자기의 능력 그것만 믿고 계속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이 벗어날 길을 몰라가지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공포와 패닉과 그런 무한 반복의 사이클에 갇혀서 시달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즘 요한복음으로 새벽 기도가 본문인데 간지 안에 이 성경 통독도 요한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그러면서 성경으로 능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더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이적으로 보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가져와서 계속 판단하고 그리고 논쟁만 계속 일으켰어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저지하고 논쟁하고 죽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일상의 삶이 영향을 받고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전론발이라든지 병든자, 문둥병자 그죠? 그런 사람들은 편견을 다 넘어서 또 니고데모라는 고위 관리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다 편견을 자기의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이에요. 신분에 상관없이 인생에 그들은 두려움의 그런 사이클에서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 마라.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탁 진정시키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워 말하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유령이 아니고 나야 나.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현재에 나는 나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죠? 항상 살아있는 현재, 현재형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한하고 모든 영향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절대자야. 그래서 폭풍으로 두려움의 영에 눌려있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확 멀어있던 제자들의 눈을 확 뜨게 해줍니다. 아, 우리에게 주님, 절대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 옆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뻐하여, 기뻐하여 예수님을 배로 안으로 모셔들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예. 그 호시아 선지자는 그 살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또 망했죠. 그 안타까워서 한마디로 그분의 호시아서를 주제를 요약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무식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저 가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맨하탄에 어디 중앙일보에 보니까 책을 맨하탄 뭐 이렇게 여행해가지고 어디 어디 속에 다 해놨는데 바빠서 그거 볼 여기도 없고 가봤자 그냥 회색 빌딩이고 그냥 길이고 차만 막히고 짜증나지 그 안에 숨어있는 보석 무슨 연극이 있고 어디에 뭐 박물관이 있고 뭐가 있고 어디 블로그에 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알아야 가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아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해 보고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했습니다. 배 안으로 모셨어요.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배가 어떻게 돼요? 곧 풍파를 지났겠죠. 이렇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여러분이 다 꿈꾸는 세상이 흔들리든 말았던 평강의 삶, 감사의 삶, 복이 넘치는 삶,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뭐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방철호 집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당회와 이렇게 논의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하려고 지금 의논 중입니다. 아주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방 집사님은 1928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일제시대에 46년을 한국에서 사시고 74년도에 이 리하이밸리 땅으로 바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만 46세였어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 당 74년도 한국에 이민이 거의 없을 때 그때는 환갑을 살면 오래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거의 다 산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이곳에 오셔서 몇 명 없는 데서 탄탄대로를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이영말리 이 땅에서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거친 풍파를 인생의 풍파를 만나셨겠습니까? 미국에서 직장 미국 직장도 다니고 또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분은 그 누구보다 믿음의 마라톤에 완주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 자리에 앉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불편하셔도 9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운전하셔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는데 잘 들리는 귀로 이쪽을 향하면서 쫑긋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사모하셨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초짜 목사가 와서 얼마 안 되는 이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 밤에 밤길을 운전해서 90이 넘은 나이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공예배에 안 나오십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새벽기도에 가장 먼저 나오셔서 문을 따시고 커피까지 준비하셨어요. 더 젊었던 시절에는 선교회까지 같이 가셔서 멕시코 선교 가셔가지고 그분이 이발사가 아니세요. 이발사 아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 애들 막 머리에 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머리 다 감아주고 머리 깎아주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신 거예요. 제가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아침에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자주 그분을 뵀는데 지난 1년 동안 전화 잘 안 하시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 아셨어요. 이제 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숨이 가쁘다. 산소 이렇게 끼시고 하셔서 그래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의 소망, 확신,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아멘 하시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방집사님 아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인생이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90 넘어 살기도 쉽지 않지만 90 넘어가지고 혼자 운전하시면서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방집사님이 제가 우리 유가족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시편 18편 1절을 가장 좋아하셨다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the Lord my strength. 저는 교회에 1년 지금 1년 3개월 됐는데 이런 말씀을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 그분이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어.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군인 입대하셔가지고 한국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꿋꿋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도 하셨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속으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분은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곳 한인들도 몇 명 안 되는 이곳에서 광야의 이민 생활을 하셨던 일세였습니다. 어느 장벽도 있고 더 힘드셨어요. 나이 50이 다 돼서 이민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의지했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그분은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해서 그 힘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얻어서 본인의 삶만 풍성해진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오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신앙의 세계에 더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사실 장례식에 우리 교인보다 뉴저지에서 더 많이 오셨어요. 뉴저지의 사위분이 장로님으로 그 교회가 더 크고 더 열심히 섬기셔서 그분들이 방집사님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방집사님이 맺은 열매에 장로님이 섬긴 그 결과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역경과 풍랑을 이겨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산증인이 우리가 함께 조용히 같이 예배를 드렸던 방집사님의 인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두려움이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열심히 그래 더 빨리 노젓고 아니 못하라도 사서 달아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적인 지혜도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태워가면 풍파를 넘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울 수 있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에이 그래 내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으세요? 방집사님은 군대에서 딱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훈련도 안 받았잖아. 지금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앙 고백하지 않아서 세례교회 안 하시고 세례받지 않은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자식의 문제까지 갖고 온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현재형으로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느냐? 내가 나를 언제 믿을 거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너 믿을 거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나를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의 현재형 믿음입니다. 그 현재형 믿음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지만 미래도 역사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지금 이 곳에 임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지금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두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 Love can win everything. 예. 여러분 매닝거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근본 이유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이고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가족도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신당하면 내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가족들은 이렇게 나에게 몰두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탈출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할 때 자기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이게 이제 심리학계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사랑의 시선을 사랑해요. 나나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 쪽으로 외부로 뽑아내는 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 고립된 데서 섬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18편을 계속 제가 쭉 새로운 버전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능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었도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뢰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고 영향력이 더 센 사람에게 찾아가고 부모에게 매달려요. 나이가 40, 50이 돼도 돈 더 있는 부모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빼내서 우리를 기쁨의 자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떨고 있어도 세상이 그렇게 떨고 있어도 우리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40년경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안팎이었어요. 1,000명 안팎. 그런데 약 300년이 흐른 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하기 전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선교사 일전 보니까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찢겨져 죽고 불태워 죽고 뭐 수백 명이 죽고 한 군대가 몰살당하고 한 3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쭉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해서 그 와중에도 AD 300년경에는 500만 명에서 75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지하교인이죠. 교회에서 전문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탁 죽이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교, 거기 이제 황제가 공인을 해서 기독교가 확 퍼진 게 아니라 이미 지하로 이렇게 확 퍼져서 로마 황제가 그때 네 명이서 서로 이렇게 각축하는 땅을 네 개로 갈라가지고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각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자기가 그 로마 그 기독교 세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석이 있는데 이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확산된 데에는 그 당시에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제가 찾아보니까 맥니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의 최고 전성기를 다섯 황제 시절에 마지막에 황제 여러분 아시는 마르쿠스 아렐리우스인데 이 사람도 기독교를 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렐리우스 시대에도 아우렐리우스 시대에도 그때는 천년두에 대한 이 예방접종이 없어서 천년두 걸리면 확 퍼져서 여러분 알죠? 마마병, 꼰보 다 죽습니다. 15년 동안 천년두가 창궐해서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로마에. 그리고 본인도 천년두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황제가.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3명 중에 1명이 쓰러져 감염돼 죽을 지경이면 모든 집이 다 안 죽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환자들을 다 방치하고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그들을 돌보고 밥을 떠먹이고 죽으면은 염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남긴 교회사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과 기근 후에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 로마 시대예요. 공인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병자들을 돌보았으며 병자들과 함께 지극한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면서도 자원하여 환자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다가 자기들도 감염돼 죽었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이 가운데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크게 칭찬받던 지위를 누리던 높은 사람도 있었다.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다. 그들은 병자를 돌보다 죽으면 그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주었으며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죠? 어깨에 지고 가서 사지를 가다듬어 포옹하였고 단정히 씻기어 수의를 입혔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서 같은 의식의 대상이 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사랑과 희생을 똑같이 외쳤던 여러 이교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던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이와는 정반대로 행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병들을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냈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도 멀리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버렸고 죽은 사람은 매장조차 해주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감염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발버둥 쳤다. 우리가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데 이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우한 안에 우한이라는 도시에 이제 영어로는 쾌런타인 딱 갇혔는데 그 한 병원의 여자 간호사가 치릉치릉하던 머리를 빡빡빡 밀어서 대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로 이렇게 감염되는 걸 막고 자기는 이 바쁜 시기에 한 생명이라도 돌보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치장할 시간을 아끼고 싶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청년 중국 기자는 그걸 동영상 올렸는데 다 탈출하고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 도시를 자기는 들어간다 이거야. 그리고 영국의 BBC 기자도 들어가지 말라는데 군인들이 막는데도 아니야 들어가서 내가 알려야 돼 전 세계에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직업정신이죠.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탈출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대신에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예, 내 걸 줄여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할 때에만 이 담대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뭐 사랑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깜깜한 밤바다에 폭풍우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혼자 잘 먹고 문장 빗장 걸어 잠그고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내 혼자 룰루랄라 즐기라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 오늘도 예수님이 인생의 넘실거리는 풍파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야, 내가 능력이 다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폭랑 속에 두려움 속에 떨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안에 영접하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능력 죄에서 죄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평강 그 누리는 또 다른 교우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방치로 집사님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의 마라톤을 경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302장 같이 하겠습니다.